전해진의 아름다운 벚.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어떤 작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긴 하루 끝에 좋은 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날이 행복해져요. 긴 하루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무언가. 내 품에 안겨오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즐겨보는 드라마나 푹 신한 침대, 정성껏 차려진 밥상일 수도 있겠네요. 행복은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소소할 수도 거창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도 다를 것 같고요. 저는 하루 일상 중에 특히 대본을 마치고 난 후 맛있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참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 느끼시나요? 애청자분들의 마음 한쪽에는 아름다운 벚과 만나는 시간이 행복이라 느껴주시기를 바라보며 문혜진의 아름다운 벚 시작합니다. 두 가지 선택. 2016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 하면 단연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가 떠오릅니다. 박상영 선수는 당시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3위인 상대 선수와 겨뤘는데요. 박 선수가 출전한 에페는 15점을 먼저 내는 쪽이 승리하는데 10대 14로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낸 박상영 선수는 내리 5점을 따내며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 기적같은 주문으로 그는 긍정의 아이콘이 되었고 대한민국 최초로 에페 종목 금메달을 안겨주며 불황으로 무기력해진 국민들에게 감동과 힘이 됐었죠. 박상영 선수는 중학교 1학년 때 펜싱을 시작했는데 펜싱 한 세트만 200만 원이 넘어서 일명 부자들이 하는 운동이었대요. 그런데 그 무렵 사업 실패로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터라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셨고 훈련을 끝내고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에 가면 어머니의 냉담한 눈빛이 훈련보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포기할 법도 한데 박상현 선수는 매일 새벽 5시면 졸린 눈을 비비며 학교 훈련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에 아들 뒤를 몰래 따라 나섰다가 아무도 없는 훈련장에서 어린 아들이 불을 켜고 청소를 하고 혼자 훈련하는 모습을 본 뒤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대체 뭐 때문에 그가 그토록 펜싱을 좋아하게 된 걸까? 그건 순전히 코치의 칭찬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박상영 선수는 공부든 운동이든 자신은 칭찬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재능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어느 날 코치님이 상영인 훈련이 힘든데도 항상 표정이 밝아서 좋다. 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 하신 거죠. 내가 지금 칭찬받는 거야? 그 코치님의 말 한마디가 어떤 힘든 훈련도 견뎌내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써왔던 10여 권의 훈련 노트에는 할 수 있다 라는 글귀를 주문처럼 적기 시작했는데 칭찬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전과 다르게 훈련이 잘 된 점과 고쳐야 할 점, 또 마음을 다잡는 글이나 삶에 대한 주문을 기록해서 마음에 담았다고 해요. 그 결과 최초의 금메달, 그리고 펜싱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선수상까지 거머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작은 관심이었지만 그 관심으로 어떠한 시련에도 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쌓아 올렸던 박상현 선수의 노력.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을 잘 넘기고 나면 마치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 하나를 얻은 것처럼 제 마음에 힘이 만들어지는 걸 느낍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쌓이면서 활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박상현 선수가 펜싱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해낸 과정 속에서 꿈을 바라기만 하지 않고 개척하며 선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에게는 누군가한테 졌을 때가 상대를 알아가는 시작이었고 부상으로 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더 독하게 마음먹고 다시 뛰는 시작이었을 겁니다. 펜싱을 그만두라던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고 코치님의 칭찬 한마디로 지지 않을 용기를 만들어가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은 반갑지 않은 손님 같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자신이 발전할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차근차근 배우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개구리도 도약하려면 다리를 구부려야 한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기다. 이런 말처럼 우리 인생에는 구부려 꺾어야 하고 어두워지는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이때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절망스러운 시기가 찾아왔었나요? 아니면 지금이 그 시기인가요? 저도 시련이 찾아와서 방황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을 때가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구나. 소망이 없지만 but 나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한 번, 두 번 가져보고 생각하다 보니 전과 비교했을 때 제 삶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따뜻하고 행복해졌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꼭 있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가면 세상과 또는 나와 타협하며 빨리 시련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는데 그걸 넘어서면 더 크고 넓은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긍정적인 힘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박상현 선수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를 있게 한 그 마음가짐,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선택, 조건에 부합하는 꿈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꿈을 꾸어왔기에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었던 박상현 선수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꿈이 있다면 비록 지금 실패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에너지가 필요한 애청자분들을 위해 따뜻한 소망이 가득한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영화 맘마미아2의 주인공 릴리 제임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아바 원곡의 I Have a Dream 함께 들어봐요. 문혜진의 아름다운 벗 2부입니다. 내가 바라본 세상. 지난 회에 이어 오늘도 저의 근황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재활 운동을 하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받은 후 로코맷이라 불리는 로봇 보행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 몸을 들어올릴 수 있는 보호장치를 몸통에 차고 제 다리를 로봇 다리에 고정한 다음 걷는 걸음의 보폭 각도와 속도, 무게를 물리치료 선생님이 컴퓨터에 설정해주면 제가 러닝매트 위를 걷는 거예요. 와, 이게 몇 년 만에 직립보행인지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었는데 첫날은 제 상태가 어떤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복부 근육과 골반, 다리에 센서를 부착해서 걸을 때 본인의 힘이 얼마나 가해지는지를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 하중이 25kg 실려서 걷는다고 데이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25kg의 의미가 뭔지 물어봤어요. 아예 걸을 수 없는 상태면 0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25kg이 실린다는 건 좋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좀 더 제 힘으로 걸을 수 있도록 마치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다리를 무겁게 해서 제가 발을 러닝매트에서 띄우지 못하면 발이 끌리고 걷지 않으면 러닝매트의 매트가 멈추도록 설정을 해놓고 운동을 했어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한다고 하죠. 모든 힘을 걷는 데 쏟아내야 한 걸음 떼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걸을 수 있는 힘이 그래프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 심장박동계를 보면 우리 심장이 뛸 때 전파를 받아서 아래 위로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사망하면 삐 하고 일직선이 되는데 그것처럼 걸을 때 제 힘이 들어가면 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프를 그려요. 집중을 해서 걸을 땐 그래프가 산을 만들며 움직이다가 힘이 빠지면 움직임이 약해지고 그런 게 다 나타나는데 결론은 제가 발걸음을 떼고 걷고 있는 게 실상이더라고요. 목사님은 제게 다윗과 요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에 대해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돕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믿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갈등이나 고민이 생길 때 결정 기준이 말씀이 되면 어렵고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제가 12년간 똑같이 휠체어를 타고 있고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제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며 제 몸을 돌보시고 변화시켜주고 계셨습니다. 저의 어떠한 의지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이 시대의 사르밧 과부라고 합니다. 남이 뭐라든지 간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자기의 전부였던 한 움큼의 가루로 만든 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죠. 저는 믿음이 곧게 서 있는 자가 아니지만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여전히 제 마음에는 사단의 음성이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선 이렇게 말해놓고 오래 걷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럴 때 항상 선택을 해야 하더라고요.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셨듯이 제게도 목사님 마음과 합해짐으로 인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함께 걷는 그날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애청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앤디는 감옥 안에서 이뤄질 수 없는 꿈을 꾸죠. 남은 생은 바닷가에 조그만 호텔을 열고 낡은 배를 사서 깨끗이 수리해 손님을 태우고 낚시나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는 매일 멈추지 않고 몇 줌의 흙을 파내면서 결국 그 꿈을 이뤄냅니다. 그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곳은 멀리 있고 난 여기 갇혀 있죠.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쁘게 살든가 바쁘게 죽든가. 꿈을 꾸던 앤디가 결국 꿈을 이뤄내는 결말처럼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내 삶의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꿈.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이들에게 생기 있는 하루를 만들어주는 필수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혜진의 아름다운 벗,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벗, 문혜진이었습니다.